일계명의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네, 우리는 이 일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금 대규리문 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만 방금 우리는 지금까지 일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인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일계명을 계속 지금 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예. 그냥 이 계명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은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혹 취미 삼아 절에 한번 가시고 성당에 한번 나가시고 하신 분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일계명을 어기고 계시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갈 일이 뭐였고 성당에 왜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일계명을 어기는 죄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특심이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그냥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일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면밀하게 연구해서 일계명을 어기는 사례에 관해서 33가지로 우리가 5주에 걸쳐서 33가지로 일계명이 금하는 죄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분들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되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은 뭐라고요? 과도한 것이다. 사랑의 특징은 과도한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기꺼이 굳이 그것까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거기까지 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해도 되는 일을 굳이 그녀가 해줍니다.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기꺼이 그 일을 해줍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이 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의 준수의 정신은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두려움도 아니고요. 의무감, 책임감도 아닙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더더군 아닙니다. 모든 계명을 준수하려고 하는 근본의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시켜서 기꺼이 과도하게. 아니, 여기까지만, 아니, 거기까지 해줄게. 과도하게 그렇게까지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을 기꺼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끊어진 관계를 일방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그를 죽게 하셨고, 그를 부활시키셨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든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해줘서도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과도한 허비입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계획했고, 그 사랑이 그렇게 실행했고, 그 사랑이 그렇게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가 그렇다면 뭘까요? 이렇게 우리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습니까? 그분이 바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무한한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고, 그 사랑이 무엇을 완성시켰고, 그 두려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것을 믿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서 우리에게 이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은 오직 이한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진정한 신자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않는다는 그 깊은 뜻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것은 다 집어치우고 그저 많이 갖다 바치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단다. 이것만 단순하게 알고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과도하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과도하게 때로는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과도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한 준수의 삶으로 우리에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믿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대상이 오직 나한 사람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고백하는 다른 이성, 다른 대상들이 존재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의 순수성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여자마다, 만나는 남자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 그리고 나한테도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 그 순수성, 그 진정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거절될 그런 거짓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 것인지. 대기름은 답은 1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통찰하면서 이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 가운데 마지막 묶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고 참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재난들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1계명을 범하는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불만스러워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게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섭리와 뜻과 그 능력과 그 약속에 대한 총체적 불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갖게 되는 가장 큰 오해는 아까 우리 누가 질문하셔서 똑같이 답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고 아프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일방적인 생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가장 큰 오해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고 미신일 뿐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에 불만을 품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내가 원하는 바로 그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합격이고 형통이고 성공이고 행복이고 건강인데 정작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실패고 좌절이고 고통이고 슬픔뿐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싶은 뭐 저따위 신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괴로움을 주시는 것일까?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과 뜻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해서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경의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없을 때 심지어 결국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어. 욥을 보십시오. 욥의 아내처럼. 욥이 당한 참상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조건 우리를 형통하게, 건강하게, 성공하게,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왜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신앙은 결국 현세 기복주의나 오직 인간을 위한 나를 위한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기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절대 의존적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모든 경륜을 깊이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애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일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깊이 인식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1차적 목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 1차적인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1차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불어넣기 위한 시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 속에서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마침내 때가 이르러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렇게 회심을 통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달게 치면서 성화되어가는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듬어가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 얻은 자들로서 이 세상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깎고 다듬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을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탐욕을 내려놓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집착과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과 내 자신에 대한 미련과 애정을 버리게 되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변화들이 갱신되면서 영원한 약속만을 바라보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목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서포터가 될 뿐, 이 지독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신앙에 대한 그릇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만과 인내하지 못함의 모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인생이 왜 존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하심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과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면서 이것을 싫어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이 질문에서부터 올바른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쓰디쓴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고독과 배신과 모멸감과 때로는 가난을 우리 인생 속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난과 재해의 한가운데로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뜻밖의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오래 투병을 해야 되고 사업의 실패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한 선하신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복된 관계를 지켜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막 굴러갑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응?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인간의 생각은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작은 생각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허락된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이루어 가야만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들입니다. 그 숙제를 잘 감당할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에 대한 뚜렷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이런 가정을, 이런 부모를, 이런 배우자를, 이런 부모님을 주셨는지, 왜 이런 직장, 이런 교회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한 것인지를 언제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아,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오늘까지의 살아온 인생을,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이 실수라 여겨지고, 그 실수가 내 실수이든 하나님의 실수이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전히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불신하고 있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피하고 도망친다고 외면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더큰 시련과 고난으로 우리를 벼랑 끝까지, 우리가 피하고 도망치면 결국 벼랑 끝까지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결국 거기서 하나님께 백기를 들고 투항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피하고 도망치려 해보십시오. 인간의 관점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인생에서 남겨진 시간은 더 고통스럽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그렇게 하시는 그 모든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계명이 금하는 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함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혹은 할수 있는 선행에 대한 찬사를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함이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이 번영하고 형통하고 성공합니다. 우리의 건강, 행복, 뭐 경제적인 여유로움, 좋은 집을 얻게 되는 등등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모든 좋은 일들, 또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래서 나를 높이고,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예.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신자에게. 자, 그러면 그걸 뭘로 여긴다고요? 단지 운으로 여기거나, 혹은 그렇게 된 이유를 우상이나 우리 자신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일계명을 어기는 죄가 된다고 교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는 우연이나 행운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타고난 운이 좋아가지고 사업이 대박이 났다거나, 뭐 우연히 좋은 만남을 얻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됐다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거나,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형통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부정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인간의 말과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자의 입에서 내가 타고난 운이 조상에게 좋은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까? 아, 신자에게 타고나는 운이라는 게 어딨어요? 예? 그런 걸 믿어요, 신자가? 조상을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는 말이 어떻게 불신앙적인 말이 아닐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베푼 것이 이렇게 오늘 복을 받게 된 이유라고, 내가 옛날에 뭐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가 어떻게 이런 말과 표현을 거침없이 하느냐?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니까. 알면은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죠.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운이 좋아서 내가. 모든 일들은 그것이 형통한 일이든 곤고한 일이든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타고난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신자가, 뭐,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얘기. 앞으로 절대로 이런 표현은 성도의 입에서 사라져야 될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생각을 왜안 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모든 일들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나를 거기다 끼워 넣든지, 뭐 행운을 운운한다든지, 다른 어떤 대상,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이런 마음속의 생각, 이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합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일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기 전까지는 다른 신만 안 믿으면 나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냐 그래서 다른 신만 다른 종교만 안 믿으면 뭐 일계명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무지한 생각을 다시 일계명을 우리에게 이토록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는 이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일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정립하시고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불식간에 무지해서 일계명을 범하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치 않도록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더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